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젊은 남자 거사들이 항상 고민하는데 그래서 거사 남자 거사들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만은 나 다음 주일에 좋은데 상자라 그래 부탁 말씀 잘 들었다가 좋은데 상자 사고 오시겠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상당히 짧은 말씀이고 잘 안닿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의 부모라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제대로 구원해내지 못하는 부모라면 그거는 부모로서의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안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한 부분이 이렇게 확장된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보장을 못한 그런 부모는 그 부모로서의 그 탈락됩니다. 그래서 이 그 점이 동양의 부모하고 개념이 달라요. 동양 부모는 낳아줬으니까 효도해 라고 억박지는 식으로 나가지만 그 이 성경에서의 부모란 너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내가 보장해놨어.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란 말이야. 라고 나서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부모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효도해서 어떤 그 자식이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성경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예, 그런 식의 효도는 성경에서 차벌입니다. 예, 그건 엉터리 효도니까 그건 부모 이용한 것만의 차벌이고 부모가 어째서 나에게 영생을 물려줄 수 있는가. 우리 부모는 어떠한 부모기에 내 미래까지 내 영원한 구원까지 보장이 되느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예, 부모가 뭔가 하나님부터 받은 게 있단 말이죠. 그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공경에 난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법다를 이제 포장을 푸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수인계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달아도 모두 다 한 천국에 부활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보장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한테 어떤 것을 전수했을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천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걸 전수했을까? 우리 아버지를 천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걸 전수했을까? 이제 정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덜렁 남아있을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나는 전수받아서 구원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같이 알면 돼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다 말이죠.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알고 있으면 그 자리에 서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까 말씀처럼 할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거 생각하고 바로 정조 할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귀찮게 두 달에 세 달에 걸치지 말고 정조 할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거기 이제 정손자 되는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바로 중간에 생략하고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 쉽게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정조 할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티격태격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곡해와 오해와 거기에 대한 행동을 올바르지 하지 못하게 했는 거, 죄진 거, 이것이 포함된 채 전체가 그대로 할아버지로 인수인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달랑 딱 때가 영생으로 구원의 방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었는데,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 하나님에서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 엉뚱한 짓이 이미 정손자 되는 내 안에 이미 거기 벌써 전수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죄도 전수대가 내려왔고, 구원하는 은혜도 전수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만 육적인 그 하갈의 종을, 이스마엘은 하갈의 종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를 미해가지고 나중에 그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스마엘과 그 하간의 그 모자를 저 멀리서 내쫓아 버렸단 말이야. 그런 일이 생겼었다 이 말은 그럴 가능성이 지금 내 안에 이미 속성으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더 쉽게 나갑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이 그 바보같이 왜 따먹었을까? 나는 안 따먹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배했다면 지금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한테는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예? 아름답기도 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저 처음에 그 교회 나올 때 대학교 때 그때 교회 나와보니까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날 왜 제일 좋은 옷을 안 입고 오느냐. 너 집에 어른 뭐 아파할 때도 그 잠바 입고 그래 잠바 입고 슬리퍼 들 끄고 이래 오는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와야지. 그렇게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다. 라고 저는 그저 목사로부터 그런 이제 교육을 쭉 받아왔습니다. 내만 받은 것이 다들 받아왔겠죠. 근데 제가 이제 박사학교에서 이렇게 그저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바람직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옷이 뭡니까?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좋은 옷을 입고 왔다. 백화점에 상표를 딱 보니까 명품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46만원 이상은 단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됐다 좋은 옷 입었다가 왔는데 그것도 세일로 10만짜리를 2만원 주고 난전에 파는 걸 난 뭘까 싶어 왔는데 옆에 김집사하고 내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단체냐 하면서 그만 선악과가 심어놓은 곳곳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저 옷은 얼마야? 김집사님 저 옷은 얼마 합니까? 뭐 도사니까 뻔하냐? 저 옷은 얼마나? 저거요. 저거 가라다 가요. 저거 상품만 얽혀리고 뭐 벌써 도사도 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얼마짜리고 다 한다 가요. 그니 이건 교회가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누가 그 보암직도 안 탐스럽게 하는 그걸 의시되는 하나의 경쟁장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되면 교회는 인간의 죄성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되풀이 되는 그 시기 질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꼴딱 망했을 때는 그냥 추리하여 오게 되면 또 추리하다고 또 이게 망했구나. 꼴 좋다. 잘 됐다 하고 또 박수치고 속으로 말이죠. 또 그거랑 질투 같은 게 또 그저 정당화되니까. 아, 이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아예 교회 올 때는 남들이 봐서 막 머리도 엉망을 하고 이상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엉망을 해가지고 도대체 보암적 할 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지 옆에 집사 보기도 싫고 설교만 들을 수 있도록 참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야기 이상하게 나갔습니다만 하나 부모가 안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부모는 딱 잘라버리고 저 보내버리고 하나님만 달랑 보자 이렇게 이게 안 돼요. 부모는 어떠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토대가 이미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부모를 통해서 한수 배우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수 배우는 겁니다. 아, 저것이 바로 내가 저질 수밖에 없는 실수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이드 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죠? 근데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믿은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아느냐 하면, 다윗이 간통하고 다윗이 자기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을 때, 그런데 그것조차 용서하는 건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범죄가 우리한테는 고맙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맙게. 만약에 다윗이 없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잘 믿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살인했거든요. 나 이제 끝났지요. 나 이제 끝났어. 나 끝났어. 이제는 염치 없어 뭐 합니다. 이렇게 될 공사에 많은데, 그때 목사님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살인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나는 낳 때부터 모친의 죄주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자기 행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대로 자기 몸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구원됐잖아요. 그렇다면 당신도 희망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다윗 떼놓고 하나님은 덜렁 알아서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원받겠다. 어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용서한 대상에, 항목에, 용서할 죄 항목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씩 둘씩 거기 다 끼어드는 겁니다. 아, 이런 죄도 용서받고, 이런 죄도 용서받고, 이런 죄도 용서받는데, 다양한 죄들이 이미 내 속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구나. 할 때, 그걸 통해서 부모 공경이 성립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가 형에게 축복권을 뺏어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죄를 알고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과 형제들의 다툼 속에서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축복을 내주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아무리 할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이 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저지른 범죄는 사실은 내가 저지른 범죄가 한 파트 두 파트 이렇게 분배되어 확산돼서 퍼져서 나온 게 너희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이게 부모 탓이지. 다 너희들 나무랄 수가 없구나 라고 할 때 그런 부모를 누가 자식이 공경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예? 요셉 부모 그러니까 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할 집이 그런 자격이나 되나 말이죠. 부모 된 자가 예? 나 부모 네 자식 출애굽 20장 12절 표자 부모 공경해라 공경 안 해? 네 저주받아 이렇게 낯설 수 있는 자신만만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공개 안 한구나. 다 내 죄에서 나온 내 새끼니까 나도 내 오라버지는 교도했는데 네가 내한테 교도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혹시 효도하면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그거지. 네 효도 네가 자신을 다 먹기니까 효도해. 이런 식으로 억박질을 자격이 되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참 이거 이 말에 은혜 안 받으면 이게 문제였어요. 이 말씀은요 어떤 부모도 제대로 완벽해서 자식의 모든 운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부모 값을 못 한다는 것을 이야기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적인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못 져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그 자기 새끼도 자기 몸에서 그 분비돼 나온 자기 새끼가 자기 꼭 자기를 닮았을 거 아닙니까? DNA에서 꼭 닮았는데 그래 바라고 할 때는 어떻게 부모로서는 병원에서 기도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할 적에 이 부모 공경에서 오늘 핵심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이거 20절에 보면 나와요. 20절 20장 2절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아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종이 되었던 그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아들 되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교하면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운명에 자식의 구원에 책임질 수 없다. 맞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할 거냐? 내가 못 났으니까 어때 말할 것도 없느냐? 네 교회 나오느라 예수 믿어라. 그 소리도, 그러면 그걸 할 자격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말을 못 하느냐. 여기서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 종이었는데 어디 종이냐?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게 저주받을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전부 다 한 부모가 있어요. 한 부모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냐?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손자가 되든, 자식이 되든, 오케이가 있든, 삼촌이 있든, 누가 있든 쭉, 그 모아가서, 우리 주기원 하제, 그렇고 목사가 되든, 누가 쭉 해놓고 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공통된 아버지에게 이름을 영화롭게 하자. 라는 정원, 라는 그러한 고백은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만 된단 말이야. 진짜로 구원받은 부모라면, 진짜 부모라면, 네, 네한테 효도해가 해라. 진정한 우리의 공통적인 부모는 따로 있어. 그 부모가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의 부모가 있어. 그 영의 부모가 지금 너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나 이 부모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 이게 그저 상당히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성경에 깊이 있는, 이제 복음에 상당히 깊이 있는,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거기 봐도, 제가 찾기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사람은 율법이 시킨 대로 움직여야 될 종에 불과하다. 근데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과 무관해야 하나님의 참 아들인데, 인간은 날 때부터 율법의 얽매인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종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그들 마음에 보내서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해 했다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부모 효도하라. 이런 간단한 문제를 지금 부모가 뻥하게 뚫렸으니까, 효도할 부모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뭐로 메꾸느냐 하면은, 완벽하게 부모를 부모라고 알아보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구원이 될 수 있는, 완전 구원이 보장이 되는 아버지를 그 빈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아버지라고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몸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구원을 책임 보장하시는 아버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제 말을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가 충분히 아는데, 뭐냐 하면은, 보통 교회 나온 사람이나 심지어 안 나온 사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신이 있고 신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한 게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그 쉬운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는 달라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었고 우리는 율법의 얽매인 종이었다 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쑤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겠지, 누가 만든 분이 계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라 불러주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거쳐와야 돼요? 뭘 거쳐와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말이죠. 우리는 율법에 속한 종이었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2장 같으면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이다 말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인데, 누가 일방적으로 아들 되게 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누가 아버지냐 하는 문제는, 누가 우리를 종이었던 신분을 획가닥 한꺼번에 아들로 완전히 바꿔주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체 율법으로부터 어떤 저촉을 받지 않도록, 율법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딴데 나간 신분으로 만들어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어떤 율법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그것에 의하여 의식을 하고, 율법 지켜야 되겠다고 예를 매달리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넌센스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주기도문도 잘해야 해요. 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라고 입술로 백년을 이렇게 외치고 우겨도 그렇게 우겨도 저 말씀 십계명 지켜야 될 텐데 이 율법 지켜야 될 텐데 뭐 이걸 지켜야 될 텐데 이거 지켜야 될 텐데 그 이거 안 지키면 난 아들 아니래 라는 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하면은 너는 이 율법을 지키는 내 똘망이야 하는 뜻에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예? 너는 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아닙니까? 이게 말이 참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딱 왔을 때 저걸 만약에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십계명 제5계명의 종이 되어가지고 영혼이 그래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 쭉 들어보니 무지 어렵죠. 정말 어렵죠. 제가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인사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부모를 공격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그러면 무시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아마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이 십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지요. 그럼 그 무시했습니다. 앞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또 일어나올 거잖아요. 일어나오면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이야기가 또 다 깨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속에 뭔가 내려받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그건 맞는데 부모를 공경을 24시간 공경을 못하니까 나는 결국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그저 온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선물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있어야 내 힘으로 율법 지켜서 극복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는 태어났구나. 더 쉽게 나갑시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 있는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설교 다시 돌아갑시다. 다윗은 가늠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다윗 같으면 우리는 날아버려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끝났다.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에 하지 마라 했는데 난 했으니까 나는 완전 하나님 아들 되기는 컸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목사님이 시편 50편 다윗을 통해서 다윗 보세요 이랬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고 주님의 사랑의 은총 아들 되는 은총을 성령을 그냥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하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도 다윗 같은 죄성이 나한테 녹아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율법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같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뭘 생각했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 마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들어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아바 아버지 호주의 그룹 팀이 생각돼. 만말이야 너. 그 어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고 됐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다 이씨 내 마음대로 살래 뭐 이제 뭐 이거는 목사님의 훌륭하신 설교에 의하면 이제는 뭐 율법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살아된대. 그게 무슨 그 감사합니까? 자기 완전히 그 망나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 오대가 좋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막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해야 좀 얼마 뒤 좀 깁니다. 한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징계가 없는 하나님 영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징계를 내주는데 징계를 없으면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부어낸 자들이여 자식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는 목사님 설교 듣고 오해해가지고 아바 아버지 군 받았다고 내 막나라 사다가 나 말 당했대.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바로 내 식으로 어떻게 나를 바둑거리 하는 게 문제 아니고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 계시더라.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를 내리시더라. 멋대로 살지 말라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내 구원을 보장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바 아버지로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똑 닮은, 막 닮을 걸 내 자신한테, 내한테, 이 아버지 자격으로 내한테 전한다. 그럴 때 자식은 이렇게 됩니다. 예배서 6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 안에서, 그런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공개하라. 네가 잘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 사실은 동등합니다. 그 맹 아담의 후손이고 다 죄인이지만 아버지가 먼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돼. 그렇게 나도 그렇게 오해했었다. 그런데 네가 가만히 보니 너도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 왜?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식으로 아버지 알아라. 라고 훈계할 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합당한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건져준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온몸으로 느끼라고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정말 죄의 종이고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신 영의 아버지에게 항상 고마움으로서 교제를 나누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합시다. 534장입니다. 세월이